자,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다시 읽으면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0절에서 그들이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밤낮으로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이 부분을 다른 성경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서 그 구체적인 그 상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 보니까는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 그것이 또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덮개처럼 이렇게 또 펼쳐져 있어서 낮에는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것이 밤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바뀌면서 밤에 그 한기로부터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한 그런 그 적용은 무엇이냐 할 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시나, 우리의 그 나아갈 길,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나아가는 그 길,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체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잘 믿는 그 방법으로 자꾸 우리의 어떤 그 방언을 한다든가 입신을 한다든가 뭔가 뭐 병을 고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체험을 쫓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그 방법은 제일 주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불기둥이 한 역할이 이 백성에게 나아갈 길을 비추어줬다, 빛을 주었다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밤에 산속을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할때저 앞에서 빛이 비추고 있으면 뭡니까? 반짝반짝 빛이 비추면 아, 거긴 사람이 사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 빛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나아가야 할그 방향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는 뭐냐면 내 발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호롱불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밤에 이렇게 가게 될 때는 그 호롱불을 이렇게 앞에 들고 이렇게 가면은 그 호롱불은 저 앞쪽까지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그렇게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발 앞에, 한 발짝 앞에만 비추는 거거든요.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앞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그 목표 지점도 설정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에 빛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내 발의 등불이 되는 그거를 매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또 1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아, 나는 내 삶이 참 답답해. 내 삶이 참 어두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나는 참 지혜가 없어. 아, 나는 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지혜와 명철이 없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또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는 사람들은 또 왜 없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삶에 영 분별력이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매순간 우왕좌왕하고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영적인 일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 때에 분별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 무엇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에게 빛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드렸을 때 사실 이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시고 빛도 예수님 자신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빛이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한다. 즉 말씀 즉 빛이신 말씀이 인도한다 할 때 그 말씀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안에 빛이 가득한 것이고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 것이죠. 바꿔 얘기해도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할 때 빛이 가득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무슨 세상 지식이 가득하더라.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이 지금 불기둥과 이 구름기둥이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대장은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인도해서 나가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의 대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또한 이 성도들을 위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령님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그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더라. 무슨 말씀인지 참 읽어도 참 도무지 이게 참 다가오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도통 수수께끼 같고 이게 나한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책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제게 깨달아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막의 구조에서도 지난번에도 두어 번 나누었듯이 그 성막에는 성막 안으로 이렇게 성소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의 그 성소죠. 성막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 빵을 진열해 놓는 테이블과 향단과 금촛대가 있는데 그 금촛대가 그 실내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금촛대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빛 비추심 조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그 안에서 먹을 때그 만약에 빛이 없다면 그 안이 정말 칠흑같이 어둠만 있다면 우리가 빵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편안하게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빵을 그걸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빛은 바로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빛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비추는 금 등잔대의 빛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빛비추심, 그 빛비추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먹을 때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그것이 또 소화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주의 천사의 인도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필요했듯이 그때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가 빼내주는 것까지는 했으니까 니들이 이제 마음대로 알아서 어쨌든 니들 힘으로 이 광야를 헤쳐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주의 천사가 앞서 가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불구덩이에서 지옥에서 건져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어떻게든지 해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대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또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자, 이제 14장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14장에 보니까 이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가 그것 앞에서 바닷가에 진을 칠지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얽히고 광야에 갇혔도다 하리라.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퍅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심에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은 바알스본 맞은편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표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오늘 두 번째 도표 다 나눠 가지셨죠? 예. 그래서 일단 그첫 번째 출애굽 여정과 성도의 구원 첫 번째 페이지가 혹시 없는 분도 있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 그 이집트서부터 시작하는 첫 번째 페이지가 없는 분 혹시 있습니까? 한장더 받으시고요. 예, 이렇게 두분 받으시고요. 그래서 그첫 번째 페이지의 맨 아래에 바알스본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참조하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알스본은 지금 그 사건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곳이 이 바알스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정말 모든 것이 새롭고 참 감사가 넘쳤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기쁨이 없어지면서 하나님 왜 나를 도대체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곤란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곤란하게 하셨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어떤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알스본이에요. 그 지점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첫 번째 출애굽 후 첫 번째 불평과 원망하는 장소인 바알스본에 와 있습니다. 여기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2,3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빠져나오던 그 밤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제발 나가달라 그랬죠. 왜? 그 장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맏아들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여기 놔뒀다가는 우리 이집트가 완전히 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제발 좀 어서 나가달라 해서 밤에 급히 나왔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지금 이제 가고 있고 거의 이제 그 바다, 이 홍해 바다 그 이제 앞에 이렇게 도달했을 즈음에 이집트의 파라오와 신하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쫓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괜히 보냈다. 그들이 여기 있어야 우리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 텐데 우리가 너무 쉽게 보냈다 그러면서 다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이죠. 그야말로 앞에는 지금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지금 철병거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장한 채 지금 쫓아오는 상황이죠.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인 거죠.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든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고 이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막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뭐라 그랬냐. 아 그냥 거기서 그냥 종살이 하는 게 더 좋다 그랬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렇게 싫다는 우리를 멱살을 잡고 끌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었냐. 이러고 지금 이제 불평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탓할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뭔가 대단히 하나님께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의롭지 못했습니다. 참 그들이 자기의 그 종살이하는 불쌍한 처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라. 우리는 이렇게 이집트 섬기다가 죽겠다. 이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들을 구출해내셨던 거였거든요. 우리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때 사실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거기 잘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여 있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숨이 끊어지는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도태가 되고 사회에서 매장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되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좋은 집도 사야 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죽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운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얽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집트에서 노예로라마 사는 것이 낫지 않았냐 이러면서 지금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지금 고백을 하는, 이러한 절규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느니라. 잠시 이집트에서 잠시 그 생명을 목숨을 연장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광야에 나와서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속박에 얽매여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들이 밟고 밟히면서 높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그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이 질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 삶을 택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냅둬, 이렇게 살다 죽게.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이집트 백성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곤란을 겪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다 쫓아올 거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전체 그림,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전체 그림을 모른 채그한 부분만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왜 심지어는 그 구원받은 것까지가 막 후회가 되면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렇게 내가 힘든 삶, 부모님으로부터도 다 단절되고 내가 형제자매로부터도 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런 삶을 안 살았어도 될 텐데 아, 나를 왜 이렇게 내가 왜 예수 믿는 바람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삶의 노예 근성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구원받은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전체 그 그림,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상황을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상황을 즉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닷가에 걸어오실 때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빠져갔습니다. 빠져갈 때 주님께서 즉시 그를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산이 몰락하거나 그렇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붕괴되거나 건강이 완전히 우리가 의사가 손을 놓고 다 해가지고 완전히 건강을 잃게 되거나 그렇죠? 우리의 인간관계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단절되거나 그러한 모든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정상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자꾸자꾸 경험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다 더 큰 믿음이 이렇게 이제 쌓여가면서 더 큰 시련들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이 고얀 놈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금 구출해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열 가지나 그 기적들을 베풀어서 이집트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면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너희들을 끌어왔는데 지금 이걸 못 믿고 내가 이 상황에서 구해줄 걸 못 믿고 이놈들이 에이 고얀 놈들 이렇게 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초기에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걱정 마. 너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오래되지 않은 구원의 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네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거야. 날 지켜봐. 내가 할 거야. 나만 바라봐. 나를 기대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이 사면 초가에 봉착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